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 그러면서 병자를 안식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긴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지구상에 흘러갔을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방사성 동위 원소라든지 뭐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 창조과학회에서 여는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나도 이 땅이 태어나서 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르신들을 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리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결선을 해야 되겠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2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1절에 주시는 말씀은 성전에 관한 예언인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오지 않으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언젠가 오시겠지만 그냥 나는 내 삶을 즐기며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그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때만에 이 마지막 때에 산 사람들은 내 개인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내 개인의 종말보다 더 먼저 오시는 주님이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주님 오신 때를 가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끊어졌다가 2000년 이후로 다시 시작이 되는 그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가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곧바로 성막이라는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솔로몬한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서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헤롯 대왕 때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티토론에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관심이 모였어요.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모든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힘으로만으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도와주면은 이 일은 금방이라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건축되는 그날에 그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4장 1절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는 홍수가 일어났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으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 때의 사람들은 산 위에 짓는 방주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면은 사람들한테는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거든요. 그런데 노아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 갖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생명 같은 겁니다. 먹는 건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더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장가 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가정은 이제 더 좋은 집들을 마련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야 우리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잘 키우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좋은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살아가는데 좋은 차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한없이 돈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에게 관심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관심사였었지 산 위에 짓는 방주는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뉴스거리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는 데는 전혀 무관심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각과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습게 봤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 어쩌고 미쳤어 얘기하면서 뭐하러 도는데 돈 쓰고 시간 쓰고 미친 짓을 하냐 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졌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 간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가정을 지키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돈 좀 벌면은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돈 벌어보니까는 그래도 부족해요. 돈을 벌으니까는 문제거리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살만하다 생각해도 몸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원 차 병원 당한다라도 나이가 들면서 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자꾸만 겪게 되면서 그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거죠. 두드립니다. 야, 내 말 좀 들어봐. 두드립니다. 안 들려요. 이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너무 세상 걱정에 눌려 있으니까 너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드려도요 말씀하셨다더라도요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습게 하는 게 지금입니다. 이 참 맛의 징조 중에 이것이 무서운 일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습게 알려지는 거예요. 뭐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엉터리 같은 목사가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를 보면서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거든요. 어떤 영이 들어온지 압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형편없는 사꾼 목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도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 다 알아.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봤고 목사도 많이 경험해봤어. 장로님들도 내가 다 알아. 결론은 뭐냐면 다 엉터리들이야 이 얘기입니다. 다 엉터리들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교회 생활에서 경험한지 몰라. 이 마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렸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심판한 줄 압니까? 교회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강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거든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지 저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물이 많아가지고 지면을 다 쓸어버려. 아마 그 지역만 좀 홍수가 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주인이시다라고 아멘하면서 하더라도 아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너무 과장되게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만 설득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물로 덮는 것은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어마어마한 지구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40일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물이 채워질 수가 있는,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창조의 그 섭리가 있게 되는데, 수많은 많은 물들의 양들이 지구에 있고 땅 밑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깊은 것에서 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듯이, 이 물로 멸망시킬 때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밑에 있는 물들이 하면서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나타났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랜드 캐니언의 그 일들이, 그 계곡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몇백 년이 걸렸겠는가, 몇만 년이 걸렸겠는가, 수십억 년이 걸렸겠는가. 그럴 때 창조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년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씩 침식돼가지고 그렇게 변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형을 바꿔가지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를 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산 위에 왜 배를 지느냐라고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산 위에까지 물이 올라가니까 배를 짓는 거죠. 배는 물에 띄우려고 짓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은 그 물이 차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의 말 말씀하셨어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배가 건축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눈앞에서 그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외면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랬냐, 너희들은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세상 현실에 타협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자기 가정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악은 부속에 짓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을 가지고는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날아달라야 되면은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한번 던질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번 던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죄와 악한 영들은 자기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길을 쓰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가정 안에 죄가 도는 것에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도는 것에 침묵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쉬워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니까 쉽다 말씀드리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믿음 생활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이가 참 어렵다. 왜 그래요?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도 그러고 교회 안에도 그러고요, 깨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가정이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강박해지고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징조인지를 알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잡혀 먹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지만, 부족한 담임 목사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존재해서 이와 같이 예배될 때까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했을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성경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요, 교회들이 자꾸만 병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성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하나님은 순결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되는데, 마지막 때 남은 이 순결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결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기를 원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살아도,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땅이 많아도 그거 들고 청구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개인의 종말마다 주님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돈 많이 벌어라, 돈이 최고야, 이 얘기보다도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때렸든지 묻었든지 복음 전에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이 참, 제가 딸 얘기를 가끔 하지만은 오늘도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난 한 주간에 파라과이 갔다 왔어요. 어저께 제가 밤에 공항 가서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왔죠. 주일 밤에 밤 비행기 타고 10명이서 파라과이 들어가서 한 주 꼬박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죽는 줄 알았대, 가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 게스트룸에서 자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더운지, 모기가 많고. 그 까는 그 천을 갖고 왔는데 누렇게 떴어요. 보니까는 야 이게 왜 이렇게 누렇게 떴냐 했더니 아이 거기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고 집사람이 삶아야 되겠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환경에서 자면서 밤에는 그냥 모기가 물어뜯지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 낮에는 정신없이 어린이 성격을 겪게 해야지 또 치과팀들도 치료해주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 딸아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아빠를 이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활동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한테 정말 축복이고 나한테도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고난의 길입니다. 주의라는 것 참 고난의 일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의 가정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인터넷 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는요 파티마라고 하는 무슬림 여성분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간증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된 동영상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게 되더라고요. 무슬림이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 파티마라고 하는 여성분은 처녀인데 무슬림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 남성들도 제사장이에요. 이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선택 여지 없이 무슬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무슬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슬림을 배반하는 순간에 가족이 죽입니다. 가족이 죽여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학에서 교수 활동하는데 10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일했던 다른 동료 교수는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은 볼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고 앉을 때 항상 기도하고 앉고 자기 경쟁심이 생기다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세냐 내 하나님 알라가 세냐 경쟁심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얘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습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세 가지 병이 찾아왔는데 골다공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 왔습니다.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몸이 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 들면서 너무 삶이 힘들은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무슬림은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슬림의 신앙 전통이라고 그래요. 가르침이라고 됩니다. 무슬림도 기도하죠. 자기도 어디 가든지 하루에 5번 그 시간 딱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 믿는 알라는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어서는 그냥 그거를 알라신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왠지 받아들이기가 억울하더라는 거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들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제 그 동료 교수죠. 자신이 있어서 전화를 못하게 되는데 2년 동안 또 연락도 끊고 지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신기하게도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 동료 교수가 오라고 자기는 가까운 줄 알았대. 택시 잡아 갔는데 1시간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늘 얘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시간 택시 타고 갔대요. 갔더니 차를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래요. 지금 차 준비할 시간도 없고 나 지금 급하다. 내 말 좀 들어봐. 아,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서 그냥 태연하게 차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대해 줄 수 있겠냐. 기대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분 나빴대요. 기도를 받고. 왜 기분 나빴냐면은 자기는 지금 3개월밖에 못 살게 되는데 정말 자기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긴 시간을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간단하고 짧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딸이 이제 돌아왔으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며 거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거 1분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냐? 그게 다라고. 그러나 바쁘니까는 나 나가야 되니까 너도 돌아가라고. 아 그러더라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 기도 짧은 것도 기분 나쁜데 바쁘다고 그만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상하다는 거야.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갈 때 그냥 걸어서 집에 가지 갔대. 걸어서. 얼마나 참 허무한지 실망스러운지 속은 것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 진료하는 그런 날이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한참을 의사들이 진료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반나절을. 그들이면 점심 먹고 다시 오라고 다시 진료를 해야 되겠다. 다시 검사를 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에 오래동안 걸어서 힘들고 그러는데 몇 시간을 갔다가 검사하더니만 또 다시 반복해서 검사하겠다 그러니까는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다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쭉 얘기하면서 설명하는데 설명 길게 하지 말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라. 나 피곤하다. 그랬더니 그 의사 하는 얘기가 당신 다 고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 고쳤다고. 놀란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정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신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육이 치유되며 강건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지병이 없어요. 물론 다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다도 살리시고 못 고칠 지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성경 신약을 다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주방에서 기도할 때 환한 빛이 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자기를 만져 못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꼭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다 그래요. 잘생기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미남이시고 키도 훤칠하시고 그리고 눈빛에서 그 사랑의 그 눈빛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눈치를 보면 너 크리스천 됐지. 엄마가 주방에 들어가면 칼을 들고 나오더래요. 칼을 엄마가 자기를 정말 사랑했대요. 칼을 들고 내면 치타에다 팔을 팍 꽂으면서 네가 나를 죽이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가 예수 믿으려면 네가 나를 이 칼로 나를 죽이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이 파티마라는 여자가 나는 엄마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널 죽이겠다. 아버님은 칼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그냥 막 덤벼들더래 엄마가. 그래서 거기서 막 욱신각신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피도 흘리게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엄마 기절해서 쓰러지더라고요. 그 길로 나와가지고 자기는 가정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사망신고를 해가지고 서류도 다 없어지게 만들고 오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동생을 통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특별한 역사죠. 특별한 역사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근데 도저히 그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같은 동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하나님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죄악된 일들도 강하고 전도길도 점점점점 막혀져 나가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얘기를 하면서 주의 종들에게 비난의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쓸려는 그때에 악의 영들은 승리했다라고 쾌제를 부릴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순결한 백성들을 만드셔서 그들 통해서 이삭 죽기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리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잔소리라고 듣지 않을 그럴 때에 그래도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가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이 틀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오고 우리 개인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는 좋은 그런 감정 가지고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온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일림과 기도합니다.